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채워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붙잡혀 하루를 시작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에 붙잡힐 수 있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세상에 끌려 살아가지 않도록, 세상을 리드할 수 있도록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이 확인되는 귀중한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같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중직자가 시급히 할 것입니다. 서론에는 초대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중직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중직자는 올바른 언약부터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면 반드시 큰 응답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종을 당할 위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직자들에게 전달된 언약은 출애굽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언약 잡은 중직자들은 가나안 정복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중직자들이 가장 시급하여 할 일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구약 때도 그렇고 중직자가 중요해요. 중직자가 어떤 응답을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 1장 14절을 보세요. 아죠?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가면은 목숨이 위태하거든요. 또 여기 가서 잡혔다. 그 다음부터 먹고 살 일이 아주 걱정이 되네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올라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에 떨지 않을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게 발견된 거죠. 그래서 마가 다락방으로 올라간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본 제자들은 500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까지 온 인물은 1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120명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 도망갔죠. 왜? 잡히면 죽을 거 아니까. 근데 이 120명 제자들이 어떤 언약을 잡았냐? 쉽게 얘기하면 올바른 언약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딱 잡았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세계를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영적 사실로 움직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이에요. 그러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브루스기와 브루기와 밤빌라와 밤빌라 애굽과 구레네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군에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무슨 얘기야? 120명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이 중직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15개국에서 보낸 거예요. 여기는 유대인만 온 게 아니에요. 유대인하고 결혼한 사람들도 오는 거예요. 그 결혼한 사람들도 이방인과 결혼했어도 유대인과 결혼했으면 그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언약을 잡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는 것에 주눅들지 않는 언약이에요. 11장 19절에도 이래요. 그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페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스테반의 환란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중직자들이 흩어져가지고 뭘 하냐, 세계복음화를 시작한 거예요. 헬라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또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방계로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언약이라는 건 딱 하나예요. 보이는 것에 주눅들지 않는 사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영향을 안 받는. 그리고 또 출애굽기 3장 15절 보세요. 3장 15절에 이래요. 15절 16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거 모세에게 한 말씀인데 모세에게 여호와 이름을 말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16절에 이래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고 장로들을 모으라. 그러니까 중직자가 어떤 언약을 잡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내잖아요. 그 바로왕에게 보낼 때 가장 먼저 바로에게 말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분들이 군사가 되거든요. 영적인 군대가 되거든요. 그 영적인 군대라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주눅들지 않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그래서 서론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언약 잡은 중직자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중직자들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랬어요. 인재운동. 인재운동의 핵심이 뭐예요? CVDIP. 그걸로 줘라 이거예요. 언약을 어떻게 잡게 해주냐 이거예요. 언약을. 쉽게 얘기하면 CVDIP는 138이에요. 138. 138을 CVDIP라고 그래요. 그거를 어떻게 붙잡게 해주냐. 그게 인재를 찾아내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맞구나 하는 거는 CVDIP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냐? 다 보이는 것 가지고 주눅 들어요. 성적에 좌우된다고요. 성적에. 당연히 성적이 좋아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을 어떻게 잡냐예요. 언약을. 그 성적이 좋지 않고 그럴 때 언약을 어떻게 잡냐. 성적이 좋을 때는 또 언약을 어떻게 잡냐. 어저께는 그 전도 집중 훈련에서 저보고 이제 발표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주한새생명교회 이재숙 목사님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듣고서는 굉장히 마음이 흐뭇해지더라고요. 왜 흐뭇해지냐? 잘 되는 것 같아서. 언약 때문에 흐뭇해지진 않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왜 저렇게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언약을 바로 깨달으면 될 텐데. 근데 저는 그 순간 아, 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결과에 붙잡혀서 또 흐뭇해하고 있군요. 언약이라는 건 결과에 붙잡혀서 흐뭇해지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언약을 바로 깨달으면 당연히 언약 잡으면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 렘넌트들이 자꾸 넘어져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한 게 뭐냐. 저는 하나도 참견하는 게 없어요. 단 하나 있다면은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버려둬도 굴러가겠네 이러네. 아니에요. 내버려두진 않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사람들을 메시지로 어떻게 움직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CVDIP니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심어주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보이는 결과 가지고 흐뭇해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서 제가 그랬더니까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도 맞장구 치더라고요. 맞다고. 그래요 여러분. 설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다 언약이 분명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올바르게 언약을 붙잡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째 그랬습니다. 인재운동. 렘넌트에게 확실한 CVDIP와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며 체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에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 메시지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각인되냐. 이 메시지가 어떻게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 이 메시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체질이잖아요. 진짜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부딪혀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부딪혀서. 부딪히라는 얘기는 삶 속에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삶 속에서. 원어 목사님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 뭐냐면, 우리는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그 낙심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친구 목사가 딱 옆에서 하는 말이더라고요. 결과에 잡히면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그 목사들이 그 말을 해놓고 변명을 또 하더라고요. 변명하면 안 돼요. 뭐 결과에 잡혔다는 게 그게 결과에 잡힌 거죠. 근데 사람들 보고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 결과에 잡힌 거잖아요. 그때 친구 목사가 딱 얘기하더라고. 결과에 잡히면 아니지. 그냥 언약 자체로 뿌리 내리면 되지. 그 얘기거든요. 그게 부딪혀서 하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아마 그 목사는 돌아가서 아마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체질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렘넌트들이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조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흑암 세력이 이세 조직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들은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는 조직이에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죠. 나 중심으로 다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게. 그리고 이들 중에 경제, 정치를 살릴 엘리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엘리트 렘넌트가 일어나야 합니다. 중직자가 이 언약과 인재 운동의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3단체와 경제 정치를 살릴 렘넌트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말로 듣지 마시고 언약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된다고요.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다예요. 지금 세상은 경제 정치를 불신자가 움직이고 그러세요. 두 번째 이랬습니다. 인재 운동도 중요하지만 무너진 렘넌트를 살리는 게또 중요해요. 살려서 뭐합니까? 치유하는 거죠.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범죄 시대가 임했습니다. 그렇죠. 다 중독되는 시대가 와요. 그리고 다 미친놈 시대가 와요. 정치인도 그렇고, 내가 보면 대통령도 마약하는 사람 시대가 와요. 아, 지금 보세요. 외국에는 총리들이 다 동성애자다. 참, 그게 다 정신병이에요. 완전히 동성애 결혼해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총리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 중독된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미 와버렸어요. 그래서 또 범죄 시대가 임했습니다. 그렇죠. 범죄 시대죠. 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다 범죄 지금, 범죄하고 살잖아요. 멀쩡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제는 인재 운동에서 나아가 무너진 렘넌트를 살려야 합니다. 렘넌트가 말씀 붙잡고 기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죠. 렘넌트 자체가 언약으로 각인되고 언약으로 뿌리 내리고 언약으로 체질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중직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리 중독된 사람도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각인은 어디다 시킵니까? 뇌에다요. 뿌리도 어디다 시킵니까? 뇌에다요. 체질도 어디다 시킵니까? 뇌에다요. 그러면 저절로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된 대로 살아가고 뿌리를 내린 대로 열매를 맺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체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와 중직자가 본격적으로 렘넌트를 치유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부터 하세요. 내가 어떤 렘넌트를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실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우리 렘넌트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랬습니다. 그 렘넌트를 또 뭐요? 사역자로 키워야 되죠. 그래서 렘넌트 사역자로 키워라. 최종적으로 렘넌트를 사역자로 키워야 합니다. 렘넌트를 교회를 살리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을 중직자로 미리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렘넌트 중에서도 장로를 세워야겠다. 뭐 장로를 임직은 할 수 없더라도 예비장로라고 하면 되죠.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좀 나이 먹은 사람, 좀 한 30대 이 정도 되면 다 렘넌트 장로가 될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를 교회를 살리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을 중직자로 미리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렘넌트를 올바른 전도자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렘넌트와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에 뭐 세계복음화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렘넌트가 계속 렘넌트를 계속 세우면은 세계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죠. 세계복음화는 우리 시대에서 못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렘넌트를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렘넌트 살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여러분의 기도예요.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를 키우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담길 수 있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직자들이 정말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렘넌트가 마음에 담기게 하시고 렘넌트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